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의 메시지는 이 바울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유대인과 헬라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 안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되고 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없애고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이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또 하나의 원하시는 몸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을 텐데 먼저 그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제가 6장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고 먼저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리고 가져와서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과거 성전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다듬었습니다. 돌 깎는 소리, 나무 다듬는 소리, 또 그곳에 필요한 못 하나, 나무 받침대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또 성전 밖에서만 그 소리가 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철 소리 또는 연장 소리 네, 그런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게 하셨고 오로지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만 존재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성전, 하나의 예배, 처소로 우리 하나의 몸된 곳으로서 하나님이 이곳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곳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소리만 들리게 하셨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서 더 이상 논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 논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그 논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지위, 원래 우리가 죄된 인간이었다는 것에 대한 논쟁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이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속과 죽음과 중생, 또 성령의 인격, 또 모든 은혜에 대한 교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안에서는 논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에서 보여주었던 성전을 건축할 때 내 어떤 밖에서의 소리와 안에서의 잠잠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곳에 왔고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게 오늘 바울이 이 기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고 분열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살펴보시면, 미리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육의 생명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에 대한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를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네, 분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어떻게 너희들이 바르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플리시니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모양,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여기 지금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바는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신 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형식이 대부분 서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비유 중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 아실 거예요. 네, 그 둘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서 보면 멀리 서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일반적인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 경외, 그리고 예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 내 자신의 권한을 다 포기하는 거고요. 마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복종과 순종,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나의 주님인 것을,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쓰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이밍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이밍을 하는 분입니다. 네이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약에서 용법 자체가 네이밍을 한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존재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붙일 권한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면 그 동물에 대한 특징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지금 특별히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 땅에 속해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지금 이제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권한을 베푸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 처음에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그리고 우리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땅에 속한 사람이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많은 간구를 하길 바라요. 요한일서에 보면 기도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들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네, 웃음의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구의 입술을 여러분 벌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간구하길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우리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이에요.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었고 에베소 교회 또한 그러한 사람들 시대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받아들였냐면 아주 고위층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대부분은 아주 밑에 있는 종이나 하인들 슬레이브들이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네,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능력이나 가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고 연약하며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어 보이고 볼품없고 하찮은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게 대부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비천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돈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죠. 건강하기를 바라고 배부르기를 바라고 그런 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외적인 게 아니라 뭐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면 내 외적인 것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적인 것이 바뀌면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겠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불편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원망 없이 살아가겠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너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원래 너희의 관심은 영적인 것, 너희 속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의를 먼저 찾으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육체적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갖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너희의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관심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너희의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마다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지니라. 네,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마다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의 시간은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연약해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 순간이 오히려 시간이 더욱더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질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보면 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와요. 내 속사람과 그의 속에 두 개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내 속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살고 있었던 나의 옛 본성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컨플릭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계속 묶여 있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등 가운데 이것을 옛 본성을 죽이고 내 새 자아 속사람을 계속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모습이 거기서 또 보여집니다.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은 걷어가셨다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뒤에 그 영이 다시 오신 거예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고요. 속사람을 원래 강건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킬 것인가. 네, 우리의 속사람이 바라보는 가치, 그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뭐 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육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가치 없는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돌이 딱 되면 이나는 지금 한 세 달 된다고 했어? 두 살? 아, 두 살. 아직 두 살이거든요. 아, 내년 3월 되면 세 살 되는 건데 이나는 100일 때 저 돌 때 뭐 잡았어요? 혹시 돌잡이 하셨나요? 뭐 했어요?
붙잡았어요?
뭐, 뭘 갖다 놨길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돌잔치를 하는데 앞에, 예, 여기 밀리언 달러 수표 하나 갖다 놓고, 예, 여기 금덩어리 이따만 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사탕 갖다 놓고, 예, 맛있는 떡 갖다 놓고. 근데 얘가 어릴 때 사탕 맛을 본 거예요. 예, 한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잡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뭘 잡겠어요? 우리 사탕을 잡겠죠, 그죠? 당연히. 설마 얘가 뭐 종이 조각을 잡겠어요? 돌덩어리 같이 생기는 이 황금 반짝반짝을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탕을 먼저 잡아요. 먹을 걸 잡든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한 살짜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붙잡을 아직 그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견고하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아는 것으로 너희를 강화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만큼. 저는 무지막지라서 저 물리는 빵점입니다. 화학도 빵점이고요. 전 태용 형제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으아! 너 부럽다. 어떻게 화학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여기 이제 우리 저 수학 선생님도 계시는데, 예. 아, 저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수학이 안 돼. 없어요. 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처음에 니고데모하고 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낙비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태어남을 얘기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난 거예요. 정말 걸음마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고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위해서 훈련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에 들이지 못한 것과 그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모습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주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듯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왜 수요 예배 때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예, 수요 예배 때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는 일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의 위로자로서 오시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해놨던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성화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계속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증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첫 번째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깨달음의 영을 주사. 너에게 알지 못하는 육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그 속사람에 대한 것을 아직 모르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명백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듣지 않으면 자라남이 없어요. 듣지 않으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같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라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 다시 돌아볼 것은 내가 아직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속사람을 강화시킬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너희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할 때 이걸 엄청나게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네. 마음이 일반적으로 인격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릴레이션십입니다. 커뮤니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계속된 관계가 지속되어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지속되어야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자랄 못합니다. 네.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what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을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갖고 있는 why예요.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why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죠.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how를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what도 알아야 되고 why도 알아야 되고 how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거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과 또 하나 무섭게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있는 말씀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No! 내 이름으로 한 거 말고 나하고 관계된 거 나하고 내가 릴레이션십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봐 라고 얘기해요.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입에 담는 그거 아니고 나를 주라고 외치는 그거 아니고 정말 그래서 내 말과 내 행함을 통하여 그 why를 알고 어떻게를 알고 너가 정말 어떻게 행했어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가 왜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는지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어떻게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why와 how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내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교인에게 쓴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 전도한다는데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문맥으로는 전도를 했은 게 아니라 원래 믿었는데 관계를 똑바로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가 나하고 함께 거했고 처음에 나와 함께 생명을 같이 나눴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졌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살든지 해서 더 이상 나와 관계를 갖지 않는 삶이 되었구나. 그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그림 보면 그 당시에는 겉에 문잡이,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마음을 그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축제의 삶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런 축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못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들의 실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하냐면 실상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었는데 과거에 믿었는데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너희가 복음 가운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결단도 못 내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결단도 못 내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가실 거예요.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지 않겠니? 나하고 함께 이 축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 예, 축제. 제가 전 원래 파티 피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파티 피플, 파티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제를 이미 주셨으니까 그 축제를 또 누리지 않겠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상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시점과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세상을 이겼다라고 여러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재밌는 말은 surpass the knowledge. 지식에 넘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1차원적으로 리니지로 이 선 정도로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2차원적으로 면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예, 3차원적으로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와 깊이 예, 이 3차원적으로 다 이해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원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사랑의 이 차이를 통하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개바파요, 나는 예수파요라고 하는 그 지식을 따라서 너희가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코워커로 너희가 나를 깨달을 것이다. 지식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겠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배경인데 너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그래, 너희가 참 바른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 당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운데 고기를 팔았거든요. 시장에서. 그때 우리는 이제 그 고기를 사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고기 먹으려면은 어디에서 일단 고기를 사야 되죠, 우리는? 네, 뭐, 샘슬 가든, 뭐, 정육점을 가든, 부채삽을 가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아무 고기나 다 잡을 수 있는 고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어디? 이 품질 검사표를 찍어갖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 품질 검사표가 어디서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거 품질 검사표를 찍어줬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맨날 고기 잡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닭은 안 잡지만. 근데 제사장들이 그거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에서도 모든 좋은 거는 다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겁니까? 신들한테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모든 음식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식은 원래 우리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뭐든지 신 앞에 한번 갔다가 신 앞에 드려진 거 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네, 그것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는 거에 대한 기쁨을 신과 함께 먹는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음식은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신 앞에.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잖아요. 같이 내가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 게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질권표를 누가 찍어줬다? 네, 이방신에서 찍어준 거예요. 제사 음식을 가지고 찍어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어차피 거짓 신한테 지낸 거고 없던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먹어봐야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한테 먹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는 네가 먹을 수가 있냐? 저 제우스한테 바친 음식을 네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먹다가 보다 보니까 이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근데 사람은 덕을 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참고 절제하는 자기의 자유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방금 앞에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지식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식이 넘치는 사랑.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현재적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그때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인이었고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에게 내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봤어요? 네. 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널 위해서 그래 내 자식 갖다 바칠게 이런 거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지식이 이게 올바른 지식의 예, 사고의 결론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지식을 뛰어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네.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네,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저 25세예요. 저는 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요한복음 읽다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 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고 난 뒤에 스쳐 지나간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 죄악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예. 깊고 높고 넓고 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똑같은 이 고백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용서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만나던 그 빚진 자에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참고로 얼마나 이게 큰 돈인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6,000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요. 6,000일. 대충 계산하면 16년 정도 됩니다. 예, 1달란트가 16년의 임금이에요. 10만 달러씩 받는다고 한다면 10만 불씩 받으면 1년에 여러분들 16년이면 160만 불. 네. 근데 그게 만 달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뻥이 좀 예수님 뻥이 좀 심하신 분이 아니지만 네. 장자가 원래 중국에서 장자가 뻥이 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왜 모르세요? 이게 장자의 뻥? 이게 대붕. 한번 나르면 천장 한번 나르면 막 예? 천리씩 날아갑니다. 이 새 길이 얘기할 때 예? 그리고 막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2박 3일 알고 온 우주를 한번 날라야 그 다음에 딱 가르 이게 앉는데 예. 이게 이 장자의 뻥인데 중국의 대륙의 기질 예. 근데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하신 분이셔가지고 예, 엄청나게 우리한테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기의 사랑 알려주실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16년 동안에 임금이 아니라 16년 곱하기 거기다 만년 그 정도의 돈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의 용서였지. 저는 이거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용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늘 용서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에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홍수 사건이 6장 7장에서 쭉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원래 싹 다 죽였어요. 원래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긴 했지만 사랑의 방법이 더 이상 죄가 관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싹 다 죽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표적이 뭐죠? 내가 너희를 더 이상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내가 인간을 원래 죄악이 많은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인간을 더 이상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주신 것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 원래 옛날 무지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어근을 쓰는 게 활이에요. 활. 활을 두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활을 이렇게 두셨으니까 활을 이렇게 화살을 여기다 놓겠죠. 그죠? 원래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활을 어떻게 놔야 돼요?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지은 줄도 알면서 인간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가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화를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었을 때에 직접 죽으심으로 그 무지개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걸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기를, 이 사랑을 정말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야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분열되지 않고, 그 안에 주인 된 자, 종 된 자, 그것이 분열되지 않고, 남자, 여자, 그것이 분열되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두 번째는요? 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끝까지 관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얘기했던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예,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에게 경험되는 사건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서로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충만이 영원히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3절